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집사님이 혹은 당신이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산상수훈이라 그렇게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 그 서두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불가능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가 2015년인데요. 올해 특이한 영화가 하나 새롭게 개봉이 되었습니다. 백투더퓨처라고요. 벌써 한참 전에 개봉해가지고 상영되었던 영화였는데 그게 올해 다시 개봉을 해서 꽤나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영화에 타임머신이 나오는데 그 영화를 타고 미래로 가요. 미래로 가 본 해가 언제였냐면 201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일어난 일들이 이제 그 영화 속에 그 뭐 옛날이니까 꽤 오래전 얘기니까 2015년쯤 되면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보여지는 수많은 이야기들, 그림들이 있습니다. 뭐 하늘들을 나는 자동차, 뭐 몸에 맞춰지는 옷, 무선 전화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올해 2015년이 되면서 바로 그 해가 됐으니까 한번 그 영화를 다시 보고 뭐 추억에 젖는 것이기도 할 테죠. 그런 가운데 그 영화 속에 나왔던 일들 중에 꽤 많은 부분들이 현실이 되었다고 하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뭐 우리가 요즘은 무선전화기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 일상적으로 다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런 것들이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상상 속에 있었던 아마 그때쯤 되면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쯤으로 생각했던 뭐 요즘 하늘을 나는 자동차 같은 게 아주 상용화는 안 돼 있지만 이미 실용화 단계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뭐 수많은 일들이 있죠. 그때 생각해보면 아이 그런 일이 있겠어? 뭐 미래에나 가능하겠지. 불가능하진 않을 거야. 뭐 그런 것들이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도 하고 만들어내기도 한 것, 그것이 우리들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도저히 이건 불가능하겠지 중에서 정말 불가능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5장서부터 7장까지 쭉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은혜로가 되지만 우리 속에 늘 읽으면 부담이 있습니다. 뭐 부담이 안 되시는 분들도 없지 않으시겠죠. 잘 사셔서. 그러나 저는 읽으면 부담이 돼요. 안에 있는 말씀들이 하나하나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에서 넘어서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내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너한테 뭐 좀 부당한 요구를 하더냐? 그러면 그 부당한 요구하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더한 것을 줘. 진심으로 그를 대해주라고 말합니다. 가다가 절정에 이르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는 삶 속에 이 땅의 것들 뭐 필요한 것들 다 있지만 그거 다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는가 하며 내 이웃에게 욕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뭘까? 이걸 정말 이룰 수 있나?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것에 우리가 수긍, 어그리를 해야 이 말씀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전한 말씀일까요? 누가 들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 대상이 나냐? 이게 수긍이 돼야 이 말씀을 우리가 사실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살아라. 너의 삶은 이러한 것이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진중하게 이 말씀을 읽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한 대상이 나일 수도 있다. 아니 나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확인이 돼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네, 아멘. 근데 이게 참 믿음이 필요한 문제란 말이죠. 알기는 아는데 현재의 나는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의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닐까요? 지금은 제가 도달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싶어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산에 가 앉으시면서 그 나아온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의 나아온 그들을 보시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무리를 보셨지만 이 가르치심 산상수훈 5, 6, 7장은 나아온 제자들과 마치 썸머 리트릿 가듯이 산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들과 수련회하면서 그들에게 제자의 도를 가르쳐 주신 특별한 가르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조금 우리는 편안해지죠. 제자도처럼 아주 강력한. 근데 사실 그래 보이기도 해요. 이건 뭐 일반 보통 사람들에게 하실 말씀치고는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이 무리가 누구냐, 이 제자가 누구냐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정하면 나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무리는 누구냐 하면 조금 더 앞쪽에 4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요. 4장 12절 이하는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세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도 빛이 비치었도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빌어서 마태는 이 말씀들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빛을 비추어 주신 것이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하신 메시아가 맞다는 이야기를 마태가 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신 가버나움 사역하신 그 갈릴리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도 빛이 비치었도다. 그 땅의 사람들을 흑암에 앉은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땅이고 구약으로 가면 그 땅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땅으로 불러들여 그들에게 영원토록 거하라고 기업으로 주신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이름을 굳이 붙인 것은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시던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 지역 이 지역이 하나님께서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게 나누어 주신 그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땅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고 그 땅에 살면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흑암에 사는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이라고 불러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복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들이 그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저희가 요즘 새벽마다 혹은 말씀 묵상 가운데 아모스서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북쪽이 여로보암 2세 때 아주 부강하던 때에 남쪽에 뭐 농사하던 목자였던 아모스를 불러다가 선지자로 북쪽 이스라엘로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절절하게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한다고 한다만 너희가 드리는 제사는 우상에게 드리는 것과 똑같고 너희가 사는 삶은 이방 사람들과 똑같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향하여 심판을 행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듭거듭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그때 당시 하나님을 드렸던 향해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뭐 우리는 짐작을 잘 해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번제로 화목제로 또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살찐 송아지 살찐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사 드리러 우리가 얼마나 자주 뭐 남쪽은 예루살렘 성에서 북쪽 이스라엘은 베델로 길갈로 지어놓은 산당에 가서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동물을 드리고 헌신을 다 하고 그렇게 예배드렸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왜요? 너희 제사는 드리는데 그 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상에게 드리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뿐만 아니라 바알을 향하여 제사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한다는 겁니다. 제사를 받으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우상에게 절하는 인간의 욕심과 욕망 그것만 가득한 채로 하나님에게로만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도 똑같은 욕망과 욕심으로만 제사를 드리니 그 제사를 나는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또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공의를 어그러뜨리고 선하지 않고 착하지 않게 살 뿐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온 데가 안 돼 없이 자기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만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이기는 한 이름을 가졌으나 여호와의 어미한 날 그날 심판이 임하면 이방 나라들은 그래서 아모스서 1장을 보면 이방에 대한 심판의 선포로 시작해요. 이방 나라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 때문에. 예를 그렇게 듭니다. 블레셋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암몬의 서너 가지 죄로 서너 가지는 니들이 지은 모든 죄들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이방과 똑같이 살기 때문에 어미한 하나님의 날 심판이 임하면 이스라엘도 유다도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에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것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하는 겁니다. 흑암에 앉은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바로 구절을 보면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먼저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소식을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냐? 조금 더 내려가면 25절 23절 이하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말씀하시고 그들 온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다가온 무리들은 누구였냐면 각종 병든 사람들, 소경, 안진병이, 중풍병자, 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 고침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향하여 온 무리는 약한 사람들,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앞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면 흑암에 앉은,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이 다가온 것을 보시고,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그 무리들을 보시고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은 나중에 제자로 불려요. 다시 말하면 그 무리,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든 안 듣든 그냥 따라다니는 모든 이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와 말씀을 신실하게 듣던 열두 제자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물론 그들이 중심이 되죠. 그러나 그들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기는 했으나 죄악의 그늘 아래 여전히 남아있는 그들이었습니다. 돌이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망의 그늘 아래 살아가던 우리들, 어쩌면 안진뱅이, 소경, 혈기 마른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 그냥 몸이 아픈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귀가 막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 눈이 멀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자, 그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나왔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해요. 그런데 실망하지 말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오셔서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고 말씀하세요. 저 여러분들이 먼저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맞나? 그렇다고 하면 우린 두 번째 질문에 응답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맞다, 고치자. 그러면 이 말씀은 나에게 실천하고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는 말씀이 맞냐? 이거 지킬 수 있는 말씀이냐? 이 말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일까요? 우리에게 지키라고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는 말씀이 맞을까요? 대답이 좀 어려우신가요? 아, 맞다 그러려면 지켜야 될 것 같고, 아니라 그러기에도 조금 확신이 안 쓰고. 어떻습니까? 이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대로 살아 내라고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맞습니까? 아멘. 이게 인정이 돼야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나에게 말씀하시되 그냥 이런 좋은 말씀이 있으니까 들어봐, 용기를 갖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이렇게 살 거야, 그러니까 너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소망을 가져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가 이것을 지켜 행함으로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 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 인정해야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우리 속에 현실 가운데 살아내기 위해 읽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 너희가 이 말을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너희가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수 없다고는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감사하게 3절부터 10절 오늘 읽었던 팔복이라고 불리우는 말씀을 먼저 우리들에게 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 말씀하시는데 듣는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복이 있다고 먼저 선언하세요. 너희가 심령이 가난하면 그제서야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너희가 심령이 가난하여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복이 있으므로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리에 서고 그로 인하여 너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하고 선언하심으로 이 팔복의 가르침을 시작하세요. 산상수훈을 시작하세요. 이야기는 이것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이 모든 가르치심의 중심을 설명하는 단어는 천국 복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나라의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뭘까요? 다른 건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다. 아주 젊은 때에 젊은 시절에 아주 뜨겁게 사랑할 때 제가 그걸 잘 많이 못해봐서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만은 되게 사랑할 때에 나는 이 사람만 있으면 좋게. 그 사랑의 조건은 뭡니까? 그 중에 다른 건 다 없어도 하나만 있으면 내 이 사랑을 지킬 수 있는 사랑의 조건. 안 해보셔서들 다. 일단 영화로만 보셔가지고 대답을 잘못. 뭡니까? 대충 짐작하건대 내 사랑하는 그 사람만 있으면. 여기가 가난해도 여기가 불구덩이여도 나는 어떻다고요? 행복하다는 거잖아요. 얼마 가지 않아 현실을 깨닫게 될 거긴 하지만 어쨌든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일한 조건, 제일 중요한 조건은 뭘까요?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문제의 답이 있잖아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조건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곳. 다른 거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디여도 무엇이어도 그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섭섭하시죠? 천국, 거기는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림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분만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면 아이 하나님도 물론 계시지만 거기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행복도 있고 수많은 즐거움과 막 화한 빛 뭐 이런 게 있어야 천국이지. 그렇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당연히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는 해와 달과 같은 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보다 더 밝으신 빛 대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거긴 슬픔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거긴 아픔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거기는 분노와 우리의 죄악들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머지는 존재하는 것이지 그 나머지가 있고 하나님도 있기에 거기가 천국은 아니에요. 천국의 유일한 조건은 거기 하나님이 계시느냐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딜까요? 천국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예수님에게 다가온 사람들은 누굽니까? 눈 멀고 일어나 걷지 못하고 혈기 마르고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에 그곳에서는 뭘 경험하냐 하면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눈을 뜨고 일어나 걷게 되고 혈기 마른 자들이 일어나서 자기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왜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복 있는 사람, 그들이 천국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천국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다르게 읽으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슬퍼하느냐? 너희가 우울 일밖에 없느냐? 괜찮다. 내가 너희의 위로가 되어줄 것이다. 너희의 우는 것 아무 상관없다. 너희의 눈물이라도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너희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너희가 가난하느냐? 이 땅 가운데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남들보다 부하지 않아 괴롭고 힘겨운 삶을 사느냐? 괜찮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너희는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 땅에서 너희가 돈이 없어 가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너희의 것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아니, 심정이 가난한 자잖아요. 가난한 게 아니고. 똑같습니다. 누가복음엔 같은 본문을 그렇게 씁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써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쓰고요. 너희가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당하느냐, 박해를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겹고 아니면 지치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느냐,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너에게 복이 있는 사람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거든 뭐라고요? 이미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오신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또 아픈 자들이 병이 낫게 되고 가난한 자들이 그 위로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냐.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이다.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칭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율법을 지켜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원했지만 인간이 그렇게 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자리에서 이방과 같은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났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이지 못했습니다. 그런 흑암에 있는 또 사망의 그늘에 신음하고 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 받은 너희들아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향하여 산상수훈은 요구합니다. 너희는 가서 이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라. 너희가 들었거니와 구약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천국 사람들이기에 살인하지 말라는 것, 살인이 아니라 친구에게 이웃에게 욕하지 않는, 욕함으로 살인하는 그 사람의 삶을 살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선한 말을 내뱉고 원수를 할지라도 사랑하며 나를 향하여 억울한 것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선대해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의 요구 앞에 선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잘 못 살지요. 물론 역사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완전히 살아낸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도 나에게 한 말씀이 아니려니 생각하기가 십상이에요.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삶을 요구하시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일이 쉬웠다면 이 세상은 벌써 천국이 되었어야 할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살펴보면 우리들보다 훨씬 더 신앙이 좋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했고 자기의 온 재산을 다 나누어 쓰기까지 성도를 서로 섬기며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기를 원했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들이 어느 틈엔가 역사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정말 지키기 쉬운 말씀이었다면 역사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부흥운동들 그 가운데 일어났던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이루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같았던 교회들 그와 같은 공동체들이 어느 틈엔가 쓰러들고 어느 틈엔가 이 세상 속에서 실패로 또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가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인간의 성정이요, 이 하나님의 요구들을 다 만족시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수준이 안 돼.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은 더 크고 더 풍성하고 과한 것들을 우리에게 비유, 예로 드셨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사랑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해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어 세상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죄악을 지고 살아가던 인간을 사랑하셔서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 한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너희는 천국의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또한 바랍니다. 너무 어렵지요. 그냥 천국은 내게 좋은 것만 주어지는 곳, 그것이 천국이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말씀이 이대로 살면 천국이라고 얘기하면 그것대로 살다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살겠는. 아니요, 이 삶을 사는 게 천국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천국을 너희가 살 수 있다. 너희 가운데 만약 누가 능력이 부족하거든 너에게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지옥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난 아직도 흑암의 그늘에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 있습니다고 얘기하는 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찬양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 세상에 죄악된 삶에 지옥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저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면 분명히 여기는 천국이어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당연히 천국 백성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그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이제 죽을 것 같이 이제는 마지막 소망 없는 그 자리에 섰을 때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이라고 말씀하세요. 믿습니다. 그러나 혹 제게 믿음이 부족하거든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들도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때에 예루살렘 상을 향해 나아가시다가 시장하실 때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셨습니다.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먹을 것을 구하고자 하셨으나 얻지 못하시자 저주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돌아오다가 마른 무화과나무를 보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만일 이 산더러 옮겨 저쪽으로 옮겨지라고 한다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산상수훈이 이와 같이 어려운 것은 이와 같은 조건은 인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이 조건을 완성할 수 있다면 인간이 천국을 만들어낼 수 있죠. 우리가 정말 착해지고 정말 교육을 잘해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협력해서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수고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것이 천국이죠. 근데 인간은 그럴 수가 없다고요. 그것에 하나님이 계셔야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비로소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 속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 사는 동안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리고 너희가 만약에 천국의 삶을 살려고 할 때에 너에게 능력이 부족하느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온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신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그 부요하심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하거나 또 능력이 부족하거나 하거든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부어주며 능력을 부어줄 것이다. 마음에 슬픔이 있느냐? 기도하라. 내가 너희의 슬픔을 위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살고 싶은데 마음에 분노가 있고 여전히 연약함이 있어 실패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느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도가 잘 이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나머지 너희가 아프고 힘겹고 가난한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져 주마. 물론 그런 뜻도 있죠. 그러나 그 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소속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으로 기꺼이 뺨을 대고 기꺼이 억울한 일을 당하되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기 위하여 애쓰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내가 저 인간만큼은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마음이 들 때 저 인간만큼은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그걸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는 감사가 안 나옵니다. 도대체 나한테만 왜 이런 환경을 주셔서 이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그렇게 마음이 들 때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 뜻을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제가 무엇 요구할 것 없고 한없이 감격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인간인 고로 제 속에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지침이 있고 불확실함이 있고 힘겨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마 약속하시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마 약속하시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이 땅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삶을 살지 않는다면 난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살 거야. 이 땅에는 그냥 세상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거야. 우리 그렇게 억울한 삶을 살지 말고 이 땅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누고 확장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실패하지만 또다시 한 걸음 일어서서 불가능한 일이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곳이지만 그것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아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 10년 가운데 좌정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인하여 저희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인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련된 제일장로교회에 속한 성도들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은혜 베푸셔서 그들의 삶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그 하나님의 천국의 삶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